젠슨하게 이번 CES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her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Just around the corner가 아니라. 이 두 말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네요.
아, 이때는 이제 눈앞에
거기다 왔다.
이제,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이미 맞다.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젠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지난 수주 동안 이제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AI가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추론이라고 하는 게 피지컬 AI에서도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젠슨왕이 이제는 챗GPT 모먼트가 도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도 쇼미더 연수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네,
미국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돌파라고 달아놨는데
돌파? 이제,
돌파를 했으면 하는 또 제 바람도 담겨있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보여줬던 그런 흐름과 그리고 CES를 통해서 어떤 이제 AI에서의 다른 돌파구를 찾아낸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네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리뷰부터 보면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이제 10월달 이후에 이때가 이제 빅테크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메타 부채 발행했던 시점인데 이때 이후로 나왔던 저항선을 금요일 기준으로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앞으로 또 계속 이어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스닥인 거죠?
네,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네. 그래서
S&P는 신고가를 쓴 것 같고.
네, 맞아요. S&P는 종가 기준 신고가를 썼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이 되게 명확한데 지난주 그리고 지난 한 달을 봤을 때 메가캡 기업들이 가장 적게 올랐어요. 나머지 이제 마이크로캡이랑 이제 미드캡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제 메가캡 기업들이 이 지난 10월 말 이후에 계속 쉬면서 나스닥에 결국 못 간 거거든요. 이 쉬는 기간 동안 나머지 막 중소형주라던가 아니면 진짜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장세를 설명하는 한 단어는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쉬면서 이제 지수 횡보세를 만들어주는 동안 나머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소섹터로 이제 돈이 이렇게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 이후에 전통에너지 섹터가 있었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계속 막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방산업체들 그리고 지금 AI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변목이 된 메모리 또는 이제 장비주들 그리고 금리 인하랑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수혜를 기대하면서 부동산 관련주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텍들 이 다섯 가지 섹터로 이렇게 순환매가 많이 이뤄졌었어요 그동안 그러면서 이런 섹터들이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수가 또 다우지수랑 러셀 지수거든요. 이 두 지수가 먼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리고 S&P500도 빅테크 비중이 나스닥보다는 적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안 좋은 거지
네.
나머지 주식들은 지금 부글부글 아주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제외한 모든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나스닥을 제외한 네.
그래서 나스닥도 결국에는 평균액이라는 관점에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차트를 보면 이 차트가 이제 쏠림을 나타낸 차트인데 미국의 상위 10개 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낸 게 노란색 그래프예요. 근데 이게 지난 100년 내에 최고치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35%를 돌파를 했는데 사실 이 AI라고 하는 사이클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 AI 사이클이 끝나고 봤을 때는 뭔가 최상위 업체들이 이 AI라는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점점 더 이 쏠림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35%라는 수치가 과거 대비 되게 올라온 수치이기 때문에 높이 보여도 저는 이 쏠림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7, 80% 막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업체들 쏠림이 결국에는 AI가 승자 독식으로 끝나게 되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상위 업체 중에 지난주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2등에 올라왔어요.
야.
이렇게 제치게 된 모멘텀에는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시밀러웹에서 발표한 그 AI 그 모델 트래픽 마켓 시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게 제미나이가 지난달에 15%였다가 21%까지 올라왔습니다. 챗GPT가 네. 줄어드는 동안 제미나이는 올라왔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제미나이 3가 출시되고 프로 그리고 플래시 모델이 출시되면서 점점 더 이 점유율이 확장이 되는 모습들이 이제 시가총액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수리님이 계속해서 구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제미나이만 점유율이 높아지지 나머지는 네. 높아지지 않아요. 의미 있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이제 AI 모델들의 점유율만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구글이 이번에 제미나이 3를 공개하면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구글 검색을 하면 AI 오버뷰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검색 결과에서 뜨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제미나이 트래픽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이건 구글 트래픽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트래픽 상승은 이거보다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구글이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신고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올해 주목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 금리 인하인데 이 금리 인하가 직접적인 수혜로 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모기지예요. 이 모기지 금리가 그동안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집 주택 구매를 미루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특히 금리 인하 중에서도 이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행보들이 최근에 공격적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행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걸 금지를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들한테 이제 MBS라고 하는 주택 저당 증권을 20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그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게 강제하는 또 정책이 나왔어요.
프레디메 뭐 이런 프레디메 기관이죠.
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결국 트럼프가 갖고자 하는 목표는 이 주택 모기지 금리를 잡는 거예요. 이걸 잡음으로써 이제 지금 K자형 경제가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서민 경제를 좀 살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아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프레디 메이한테 그런 거를 명령했다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랬긴 했습니다. 이런 걸 사라고 한다고? 그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 사람은 어디까지 막 시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그 프레디 메, 페니 메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국유화된 거예요. 원래는
맞아요.
상장돼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제 막 시키는 거지.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작년에는 얘네들 이제 IPO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맞아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떻게 그 억지를 부려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에 힘입어서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제 모기지 금리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202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트럼프의 의지가 점점 더 정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차트고요.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아무래도 CES일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 CES를 분석하신 이제 분들의 영상이나 아니면 글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좀 그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CES, 이번 2026년 CES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문장을 뽑으라면 저는 이제 젠슨 황이 했던 말 중에 하나를 뽑고 싶은데 2025년에도 제가 작년에 HS 아카데미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문장이 있어요. 작년 CES에서 가장 핵심적인 워딩은 이거였습니다.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코앞까지 찾아왔다. Just around the corner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AI의 새로운 형태가 이제는 우리 눈앞까지 찾아왔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젠슨이랑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CES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her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Just around the corner가 아니라. 그래서 이 두 말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네요.
아, 이때는 이제 눈앞에
거의 다 왔다.
이제. 근데 이때는 이제 이미 왔다.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젠슨황이 이번 CES에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젠슨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수주 동안 이제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AI가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피지컬 AI에서도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젠슨황이 이제는 챗GPT 모먼트가 도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젠슨황이 이야기하는 이 피지컬 AI에서의 추론의 출발점은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게 나왔냐면 오픈 AI의 O1 모델이 나왔어요. 이 O1 모델이 AI 산업에서 되게 의미 있었던 이유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걸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AI 모델에 질문을 하면 이제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하는 중 하면서 막 검색하는 맞아, 링크도 맞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제 질문을 들었을 때 멈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법을 AI가 배운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결과물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LLM들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그걸 통계적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다음번에 나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가 나오게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반사적인 지능으로 답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O1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하위 단위 여러 개로 분해를 해서 각 단계의 결과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논리적 오류를 검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을 이제 생각의 사슬, 체인 오브 다우트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처음 도입을 했던 게 OpenAI O1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추론이라는 걸 한번 해봤더니 똑같은 모델이라도 답변을 할 때 더 많은 연산자원을 투입을 해서 더 오래 생각을 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증명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이거의 반대말인데 훈련에다가 데이터와 시간과 에너지를 때려박는 것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그런 에너지, 연산자원을 쓰는 게 훨씬 더 고난도 작업에서 효율적으로 지능을 올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OpenAI O1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맞아요.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일반 모델에서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사용자가 알 수 없는 단어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해서 이 단어를 분석을 해라 라고 하면 이게 약간 암호를 푸는 것 같은 건데 이 오프레의 O1 모델은 이거를 이제 좀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스트로베리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아낸 건데 이 챗GPT 4.5 그러니까 추론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결과물을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네,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젠슨 황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는 피지컬 AI에서도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적용을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챗GPT 모먼트가 도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게 2024년 9월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025년에도 이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했잖아요.
왜 이걸 진작에 피지컬 AI에 적용시킬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일단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되게 좀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이게 2024년 9월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LLM들이 이제 막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적용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딥시크 R1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적용시킨 모델이었는데 아직까지 이 제너러티브 AI에서도 좀 이제 적용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피지컬 AI로 곧장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여기 젠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스케일링 로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나 아니면 이 길이를 좀 더 연장시켜주는 요인으로 좀 더 적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미비했다라는 거고 인프라적으로도 좀 미비했었는데 물리세계의 특징은 피지컬 AI는 결국에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물리세계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쵸.
근데 이 피지컬 AI가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대가가 훨씬 더 커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생성 AI는 우리가 질문을 해서 얘가 답변을 실수를 하면 다시 물어보면 돼요. 그게 뭐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재앙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근데 피지컬 AI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그거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네요.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도입을 해도 그때는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지연 시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연 시간이 또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그러네요.
그런 반복되는 루프가 형성이 돼요.
틀려도 안 되지만 늦어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추론을 하고 싶다고 해도 피지컬 AI한테 너 생각해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뒷받침할 하드웨어가 결국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론 루프를 돌리려면 엄청난 연산량이 필요하고 메모리 대역폭이 엄청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이 베라루빈 플랫폼이 바로 이 점을 타겟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뭔가 그런 아키텍처들이 이런 거를 뒷받침해주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개념적, 인프라적, 하드웨어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2026년 CES에서는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거죠, 젠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CES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젠슨 황이 이번에 공개했던 전략 중에 이게 제일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3대 컴퓨터 아키텍처 전략이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컴퓨터를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보면 훈련 컴퓨터와 시뮬레이션 컴퓨터, 추론 컴퓨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컴퓨터가 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에서 추론 능력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제시해줍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먼저 훈련 컴퓨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베라루빈 같은 이제 AI 팩토리인데 방대한 비디오나 물리 데이터 같은 거를 계속 때려 넣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중력이나 마찰, 인과율 같은 우리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내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모델을 결국에는 학습시키는 건데 이번에 공개한 게 이제 베라루빈 플랫폼이었고 다음은 시뮬레이션 컴퓨터인데 이거는 이제 가상 훈련소예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핫했던 그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훈련된 그 피지컬 AI를 현실 세계에 내보내기 전에 이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구현해놨습니다. 그 메타버스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또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물리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데이터를 계속 생성을 해서 그걸 다시 훈련 컴퓨터에서 학습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컴퓨터에는 그 유명한 이제 옴니버스와 코스모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추론 컴퓨터인데 여기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이 학습 컴퓨터가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이 추론 컴퓨터는 실제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내부에 탑재가 돼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액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공개한 모델이 이 코스모스 리즌이라는 모델을 작년에 엔비디아가 공개를 했는데 이 모델이 이 추론 컴퓨터에 탑재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추론했던 결과 값들을 다 여기다가 담아놔가지고 로봇이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챗GPT에 물어봤을 때 생각하는 중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사슬을 형성을 해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통해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판단을 내려서 액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추론 컴퓨터의 대표적인 게 이번에 공개한 그 제슨 토르. 원래부터 팔고 있긴 했지만 이 제슨 토르라는 컴퓨터가 이 추론 컴퓨터에 해당을 하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CES에서 공개했던 대표적인 피지컬 AI 모델이 알파마요라는 모델이었어요.
뭐 마요네즈 생각나요. 알파마요. 네. 네.
알파마요라는 모델이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되는 거를 처음 먼저 보여줬는데 그 적용되는 과정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컴퓨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훈련 컴퓨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베라루빈 기반의 거대한 AI 팩토리 안에서 알파마요의 거대한 모델 버전이 학습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이 학습이 될 때는 단순하게 A 상황이면 B 행동을 해라 라는 데이터가 아니라 생각의 사슬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추론을 합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이런 대응을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이런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 법칙에 맞춰서 계속 학습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니 일단 인지를 하고 왼쪽으로 피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30도 각도로 바퀴로 회전한다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돌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훈련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컴퓨터는 이렇게 옴니버스랑 코스모스가 만든 가상세계에서 수많은 실험들을 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코스모스가 생성한 이런 수만 가지 돌발 상황 속에서 알파마요가 자신의 추론이 이 물리 법칙에, 현실 세계의 법칙에 맞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를 다시 훈련 컴퓨터로 보내서 그거를 데이터를 누적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겪기 힘든 위험한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이성적인 대처법을 가상 공간에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는 게 이 시뮬레이션 컴퓨터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추론 컴퓨터에서는 제슨 토르 같은 추론 컴퓨터를 벤츠 CLS에 탑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러면서 이 알파마요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이 훈련 컴퓨터에서 학습하는 모델은 젠슨왕이 말하기로는 선생님 모델이에요.
아.
예, 선생님이 이제 모든 지식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 모델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그 학생 모델의 대표적인 게 이 코스모스 리즌 같은 모델인데 그 모델, 그 학생 모델을 CLS에 탑재를 하는 거예요. 제슨 토르에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 CLS 모델이 차량 운전을 할 때도 뭔가 처음 보는 장애물을 만나도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통해서 깊게 생각을 함으로써 뭔가 돌발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이렇게 공사 현장을 차량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이 차선, 원래 차가 달려야 되는 차선에 이 공사 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차량, 공사 차량이 이렇게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훈련 컴퓨터에서는 먼저 이 물리 법칙을 이해를 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차량 바퀴로 회전해서 피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시뮬레이션 컴퓨터 안에서 이런 공사 콘, 공사 차량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장애물들에 대한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의 형태나 어떤 그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한 다음에 추론 컴퓨터가 실제로 차량에 탑재돼서 여기를 지나갈 때 전방의 공사콘이 차선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을 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이 정지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한다. 이런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어떤 생각 과정을 통해서 운전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젠스당이 말하는 이 추론을 했을 때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게 운전할 때 보면은 예측해서 좀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짐작하고 아 제가 저렇게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게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좀 뭐 그런 부분을 잘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걸 잘하는 자율주행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코스모스 리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젠슨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보면서 젠슨왕이 어떤 부분을 좀 이번에 CES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찍어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CES가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알파마요에 대해서 막 정황하게 이거 좋다 하면서 설명한 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다.
원래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 그거.
네, 맞아요.
이런 거죠. 아니 몇 년 됐어.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99%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분포의 긴 꼬리 부분을 해결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그들도 알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 해봤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싶은 게 물리세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역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9%의 상황에 대처 가능한 모델이랑 99.9%의 대처 가능한 모델이 이 0.9% 차이지만 효용의 차이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엄청난 격차를 보일 겁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이렇게 정규 분포표가 있을 때 이 끝부분 롱테일을 잡는 게 결국에는 피지컬 AI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롱테일을 잡는 방법이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죠.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Embodied AI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맞아요.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의 방법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매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차트를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뿌려놓은 그 테슬라 차량들과 그리고 FSD 차량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테슬라는 이 롱테일의 문제를 데이터와 학습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도로에서 직접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 데이터 센터에 때려박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학습을 시켜요. 정말 무자비하게 학습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엔드투엔드 학습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이렇게 내가 뭔가 카메라를 통해서 도로를 본 거를 바로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걸 바로 액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뭔가 이제 뭔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신경망처럼 장애물이 있네? 그러면 왼쪽으로 피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신경망처럼 이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테슬라의 방식은 이렇게 사람이 짠 코드를 넣지 않아도 데이터만으로도 이럴 땐 이렇게 운전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감이나 반사신경을 단련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죠. 테슬라가 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현실 세계가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현실보다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절대로 실제 도로의 미묘한 변수를 100% 재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롱테일 엣지를 잡고 99.9999%의 안전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론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그냥 신경망에 직접 때려박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지연 시간의 제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지컬 AI에서 테스트 타임 트레일링 추론을 도입하게 되면 생각하는 시간 동안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연의 결국에는 또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에서부터 이미 수조 번의 상황을 미리 경험을 시켜놔서 주행을 할 때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컴퓨팅의 한계예요. 결국에는 테슬라도 그렇고 자율주행 업체들도 그렇고 차를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단가라는 게 나와야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AI, 엔비디아가 말하는 이 생각하는 AI를 차에서 직접 돌리기 위해서는 차량에다가 베라 루빈을 심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단가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차량 칩 단가가 낮춰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을 끝낸 결과물만을 차량에 심어야 된다. 라고 테슬라가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는 이 리얼 월드 데이터를 그냥 무작위한 학습을 통해서 좀 감을 익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게 일론 머스크 봤을 때는 뭐 열심히 하는 걸 알겠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걸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 다 해봤어. 우리는 실제 데이터로 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 진짜 많은데 니네 실제 데이터 없어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한 네. 거죠. 그리고 또 젠슨왕이 얘기한 거 보면 그래 형님이 맞죠.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되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낸 건 맞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거랑 완전 다른 방식이죠. 엔비디아는 리얼 월드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버추얼 그쵸. 월드 데이터를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버추얼 월드 데이터를 쓰는데 그동안 극복이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번 CES에서 챗GPT 모먼트가 도래했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냐 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현실 세계의 브럭시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하면 롱테일 엣지도 우리 점령 가능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습 컴퓨터에서 알파마요 같은 거대 피지컬 AI 모델들이 구동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검토를 하면 생각의 사슬 데이터를 통해서 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컴퓨터에서 수많은 돌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거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물리 법칙 하에 일어난 돌발 상황을 우리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추론을 통해서. 그리고 지연 시간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알파마요라고 하는 모델이 교사 학생 모델인데 데이터 센터에서 먼저 교사 모델을 엄청난 연산을 통해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정답지를 만들면 실제 차량에는 학생 모델만 심으면 돼요. 그래서 차량에 탑재될 추론 컴퓨터인 이 제슨 토르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결과를 내놓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을 하되 그 시간을 극도로 압축을 하면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젠슨왕을 얘기를 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엣지 컴퓨팅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젠슨왕이 공개한 표 중에 이 표가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리 추론 비용 10배에 낮출 수 있고 추론 속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베라루빈 아키텍처 때문인데 이 아키텍처에서는 추론에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닌 그러니까 리얼월드 데이터가 많이 없는 이 피지컬 AI 업체 입장에서는 직접 뭔가 슈퍼컴퓨터를 들여와서 거기다가 리얼월드 데이터 채굴해 가지고 그걸 연산해서 막 하기보다는 엔비디아에 이미 완성돼 있는 플랫폼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했던 6가지 칩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좀 극한까지 갈아 넣어서 완전히 어우러지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엣지 기기의 하드웨어 가성비를 극대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 젠슨왕이 CES에서 발표했던 그 연설 영상이 조회수가 어제 보니까 2천만 회가 넘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네. 사실 젠슨왕의 입장에서 이런 스피치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회사에 유리한 그런 이야기를 한 목적이 강했을 거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가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세계에 있는 수많은 천재들아 와서 해봐라
맞아요,
써봐라
맞아요.
이런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테슬라를 이겨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테슬라 방식이 맞을 수도 있다 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테슬라 방식은 말하자면 실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말하자면 트레이닝 타임 컴퓨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극대화를 해서 모델을 거대화시켜보자. 그래서 현실 데이터 양을 늘려서 피지컬 AI의 본능을 키우자 우리. 그래서 뭔가 돌발 상황이 나와도 본능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롱테일 엣지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의 영역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와 가장 유사하게 실제 현실 데이터니까.
그렇죠.
단점은 이 블랙박스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전에서 바로 액션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AI가 어떤 사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그거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런 문제들은 뭔가 모델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뭐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방식은 테스트 타임 컴퓨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피지컬 AI의 이성을 키우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다 보면 피지컬 AI가 사고 능력이 뛰어나져서 그런 돌발 상황에도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의 장점은 테슬라가 아까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이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모델은 계속해서 이 생각의 사슬을 통해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문장에서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결을 하면 모델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아니면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묻기도 편해집니다. 단점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이 1% 상황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게 될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 롱테일 엣지 문제를 잘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모델이.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왔는데 그러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그쵸.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투자자로서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회사는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세대 소유주 엔비디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피지컬 AI 시대에서도 엔비디아는 리바이스의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려고 완벽한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성장해온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시대에 가장 핫한 그 기술 혁명 속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쓰면 그 혁명에 따라가기가 가장 쉽습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 리바이스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피지컬 AI 시대에서도 엔비디아의 GPU 또는 엔비디아의 AI 팩토리를 쓰면 가장 선두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지난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로봇의 챗GPT 모먼트라고 엔비디아 CEO가 얘기를 했던 게 보통은 이런 혁신을 얘기할 때 아이폰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챗GPT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가 챗GPT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 학습의 어떤 제너러티브 AI의 학습에 엔비디아 GPU가 가장 적합한 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다른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피지컬 AI에서도 우리가 그 챗GPT 모먼트를 재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로봇 업체들 혹은 자율주행차 업체들 그런 피지컬 AI 업체들이 이런 피지컬 AI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은 낮춰주고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나 플랫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한테의 종속도는 높이는 방식을 엔비디아는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면 네. 중요한 거는 이 판을 깔아준 걸 가지고 뭘 막 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GPT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GPU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빅테크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가지고 갔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판을 깔아준 이 피지컬 A에서 이 것들을 이 상품을 누가 가져가서 누가 쓸 거냐 이런 건데 지금은 아직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은 아직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누군가가 해낸다 이런 이제 판을 깔아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섯 가지 새로운 칩 루빈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데 NVLink 6, 뭐 커넥트 X까지 여섯 가지 칩을 완벽하게 코디자인을 해가지고 추론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CES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 쓰면 너네 지금까지 뭐 데이터 많이 못 모으고 슈퍼컴퓨터 구축 못 하고 막 그랬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해놨어. 그치. 와서 그냥 가상 세계에서 학습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뭐 세일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하려면 우리 플랫폼을 써야 돼, 우리 칩을 써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에 이번 CES에서 우리는 칩을 파는 회사에서 그치. 이 피지컬 AI의 OS를 파는 회사로. 이제 선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예 이제 피지컬 AI에서 새로운 성장의 국면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OS를 팔기는 참 쉽진 않아요.
맞아요.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 많이
생태계 안에서 네. 뭐 많이 들어와야 되냐.
맞아요.
iOS가 맞아요. 잘 된 이유가 iOS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거 어디다 써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 뭐 카카오톡도
많아지고.
나오고 네. 다 나오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데 과연 맞아요. 이렇게 된지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인프라입니다. AI 인프라 업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스케일링 로우가 지속되는가예요.
그렇죠.
이 스케일링 로우가 그 제너러티브 AI랑 에이전틱 AI에서는 지속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시장 참가자들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이게 과연 피지컬 AI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피지컬 AI가 그렇게 시대가 빨리 도래할까?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CEO가 이번에 나와서 도래했다고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피지컬 AI에서도 스케일링 로우가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라고 결국에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얘기를 한 게 엔비디아는 이제 세계 최대의 네트워킹 회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수만 개의 GPU가 아예 하나처럼 움직이려면 초고속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버 내부랑 서버 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점점 더 큰 병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점점 이제 네트워킹 장비 혹은 네트워킹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컬 AI에서도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걸 통해서 스케일링 로가 계속 연장이 돼버리면 이전과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약적인 연산량 상승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전력이에요. 전력 수요가 또다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AI 인프라 업체들한테도 다시 한번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이 미래의 장밋빛 전망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업용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엔비디아가 그 젠슨 황이 직접 찝어줬어요. 지멘스랑 케이던스랑 시놉시스라고 하는 세 가지 회사를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넣고 설명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 피지컬 AI 시대가 와서 뭔가 예를 들어 로봇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공장을 짓기 전에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피지컬 AI 모델을 이용해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추론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CAD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설계도를 만드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랑 엔비디아 플랫폼 간의 통합이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이 통합이 가속화가 되는 이유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실 세계에 대한 설계도를 다 갖고 있어요. 네. 현실 세계에서 수많은 것들을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뭐 공장부터 작게는 이제 칩까지 모든 것을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원천을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데이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엣지 디바이스인데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플랫폼 안에서 그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차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디바이스들을 피지컬 AI 시대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 로봇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들은 엔비디아가 만든 이 젠슨토르랑 그리고 알파마의 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피지컬 AI 추론 지능을 바로 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 업체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내준 거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에요.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서 그런 회사들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D램이랑 NAND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D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거는 그 피지컬 AI에서 추론 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대역폭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루빈 GPU에서도 메모리 대역폭, HBM4 대역폭을 블랙웰 대비 3배 정도 늘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엔 추론하기 위해서는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해줄 메모리 대역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HBM4를 필수적으로 채택을 해야 되고 이거를 채택하는 거를 넘어서 추론에는 훨씬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양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D램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낸드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보여드렸던 그 차트인데 요게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거든요. 추론은 프리필이라고 하는 학습자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과정과 그거를 결과값을 내놓는 디코드라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프리필에서는 병렬 연산이 필요해서 GPU가 필요하지만 이제 디코드하는 과정에서 이 병렬 연산의 결과물을 이어받아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 HBM이 그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대화를 우리가 AI 모델이랑 대화를 했던 거나 아니면 뭔가 주변 상황을 기억하는 이 키밸류 캐시라는 게 필요한데 피지컬 AI에서는 딱 감이 오시겠지만 이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HBM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HBM에 다 저장을 하면 너무너무 비싸요.
비용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번에 블루필드4라고 하는 DPU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어요. 이 DPU의 개념이 뭐냐면 GPU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 부족해지면 뭔가 사용을 많이 안 하는 데이터는 그런 걸 따로 모아가지고 훨씬 더 저렴한 SSD로 옮겼다가 오프로드 했다가 이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만 거기서 꺼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GPU 하나당 소요되는 비싼 HBM 용량을 줄이면서도 실제로는 수십 배 더 큰 무한한 장기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에서 추론 비용이 10분의 1토만 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야,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결국 지금 AI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도 기억하는 걸 보면은 뭔가 오랫동안 장기 기억하는 게 있고 잠깐 기억하는 게 있고 다 잊어버리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게 보면은 그 인간이 또 대단하다는 생각 그런 거죠. 이런 거 잊어버리고 싶은 건 잊어버리고
맞아요.
그게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데 제일 최선의 그 메모리
가장 효율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잠깐 기억하는 거, 롱텀 메모리, 뭐 숏텀 메모리, 원 메모리, 홀드 메모리, 한 메모리 되게 많은 건데 아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구현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세상 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또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메모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되게 저부가 가치 제품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저장하는 공간이었는데 요게 이제 AI 장기 기억의 핵심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CES 2016이 끝난 다음 영업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업체 중에 하나가 샌디스크였어요.
그쵸.
샌디스크가 그날 27%인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랜드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2026년 CES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문장이 저는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2026년에는 AI가 이 모니터 안을 넘어와서 이제 실질적인 물리적인 형태를 갖고 우리 삶 속에 침투하게 되는 피지컬 AI의 원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챗 GPT 모먼트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 AI가 뭔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얻게 돼서 이걸 통해서 마침내 그 잡히지 않던 롱테일 엣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다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주 동안 얘기를 했던 그 AI가 이제 추론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 이 종착점이 결국에는 피지컬 AI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퍼즐,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제는 피지컬 AI에서도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깨우쳤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도래했다라고 젠슨 왕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위클리는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젠슨 왕도 그렇고 거의 그 약간 진화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마 이 사람들은 모델도 우리가 뭐 쓰고 있는 뭐 30만원짜리 아니고 뭐 3천만원, 3억짜리 쓰고 있지 않을까? 자기의 옆에 놓고 있는 굉장히 개인화가 이미 되어 있고 자기의 학습 속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이미 저기 3년 후나 5년 후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분들의 말을 들을 때는 물론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언제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긴 봐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저기 가 있어요.
맞아요. 이미 미래에 가 있어요.
이미 미래에 가서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듣다 보면은 왜 안 오는 거냐. 뭐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다 와요.
맞아요. 지나고 다 와요.
젠슨 왕이 얘기한 것도 물론 일론 머스크와의 그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런 것도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도래하는 미래를 얘기한 거라서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이 코앞에 있다고 했다가 1년 만에 도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1년 사이에 정말 요즘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또 챗GPT 모멘트가 로봇에 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전 말씀해 주셨던 엔비디아, AI 인프라, 산업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메모리 이 모두 다 좋은 아이디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쇼미더 연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